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7면 어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는 영광된 장소입니다. 이러한 거룩하고 영광된 장소를 제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짓이 없고 죄가 없는 무음한 자여야 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성막의 기구들을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기술이 있는 특별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이 거룩하고 영광된 일에 다 참여하도록 독려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 설교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성막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내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결정을 하고 스스로 그 일을 했구나 싶지만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한 사람도 억지로 하지 않고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막의 제작에 필요한 재료들을 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케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본 말씀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특별한 재능을 지니고 있거나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성막을 제작하는 일에 대표로 세운 것이 아니라 물론 그들에게 어떠한 은사적인 부분은 있었겠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영을 더하셔서 그들에게 성막 제작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다시금 이 일에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말씀이 됩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통하여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실력이나 능력이나 또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자신감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알 수 없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그 일을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큰 격려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맞닥뜨릴 때에 그 안에서 내가 뚫고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 세워주시는 은혜를 쫓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같은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리가 싸우면서 살아가는 또 우리가 수없이 부딪히는 여러 정황들 앞에서 담대하고 또 용기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모세를 생각해봐도 모세는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애굽 백성들 밑에서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겠다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때에 침묵하셨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포기한 채 뒤로 물러나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에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고 또 능력을 더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모세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을 책임 있게 감당해 낸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 부르시기 전에는 자기 열심과 자기 의의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이었습니다. 때가 이르렀을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리고 결국 그를 사도로 세우셨을 때 그때에야 사도 바울은 복음의 메인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모든 일들을 또한 능히 해나갈 수 있게 된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것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요 또 그 안에 하나님의 귀한 목적들을 담아내시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들을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주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서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서도 모든 일에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수차례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또 예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서 순결하고 정결하게 된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쓸모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따로 골라서 하나님 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유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기쁘실까? 왜 기쁘실까? 그리고 그 기쁘신 뜻을 왜 나에게 적용하셨을까? 우리는 끊임없는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충만하시고 영원하시며 그래서 정하신 일들을 후회하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 우리의 형질이 조성되기 전에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지니고 있는 조건이나 자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정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그것은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택하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유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을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묻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자의 삶이 그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이자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찬송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과연 영광의 찬송이 될 만한 자리에 내가 있는가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더라도 한심한 부분이 많이 있죠.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아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기는커녕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자의 삶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또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하고 많지만 그것을 넉넉히 누리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보게 됩니다. 뭘 잘해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께 뭘 드릴 만한 것이 있어야 드림이 되고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 필요할 텐데 내가 과연 그러한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때에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을 우리 스스로가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분명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한테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인 사람이 바로 나이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늘 악의와 거짓과 불의 가운데 있었던 존재였지만 그러나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보시지 않고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때까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신다는 것이 바로 말씀이 주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일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친구끼리 모여서 복식 테니스 시합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편을 나누는 것입니다. 네 명 각자의 실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공정성에 의하여서 편을 잘 나눠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시합에 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구와 한 편이 되는가는 승부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이러한 때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룰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제일 못하는 사람과 한 편이 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이유는 공정하게 시합하는 것이지만 두 번째 이유는 훨씬 앞서고 훨씬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제일 테니스를 못 치는 그 사람을 오늘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목적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죠. 제일 못 치는 사람을 위한다. 이것은 오늘 재미있게 우리가 놀기 위해서 모였는데 실력이 좋고 잘하는 사람만 재미있는 것으로 끝나면 그 모임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모두가 재미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모두가 재미있기 위해서 누구에게 확인을 해야 되는가 하면 제일 테니스를 못 치는 사람이 그날 그 테니스 시합을 하면서 재미가 있었는가, 즐거웠는가를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테니스를 제일 못하는 사람에게는 실력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 실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가? 제일 못 치는 자기 파트너에게 상대팀의 강한 공격이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테니스를 못 치는 자기 파트너 때문에 열려있는 공간과 비어있는 공간을 다 뛰어다니면서 커버할 수 있는 실력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테니스를 못 치는 자기 파트너가 실수할 때 상대방의 공격에 뚫렸다든가 아니면 당연히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데 실수해서 오히려 점수를 잃는다든가 할 때에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원래 처음부터 테니스는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보니까 테니스 나랑 같이 친 사람 중에 너가 제일 잘 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건 실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 실력이 제일 없는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그날에 그 시합에 흡족하고 만족하고 재미있는 시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하고 영광된 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 그럴 만한 자격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단 한 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고 영광된 일에 기쁨으로 불러주시고 맡겨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드러나는 복됨과 부요함과 넉넉함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그 일에 부름받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데에 온 신경을 다 집중해야 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36쪽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 장면입니다. 전면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서로 대열을 갖추고 항오를 벌이고 있습니다. 블레셋 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 대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 너희 이스라엘 군사 중에서 한 명이 대표로 나와서 나와 싸워서 그가 나를 죽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나. 그리고 내가 그 이스라엘 대표를 죽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종이 되기로 하자. 이 말을 합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골리앗을 대항하기 위하여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를 저주합니다. 그럼에도 아무도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형들에게 어떤 물품들을 전해주기 위해 왔다가 이러한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저주하는 이 모습을 보고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합니다. 이때 사울이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하는 것이죠. 너는 소년이다. 너는 어리고 작다. 너가 상대해서 이길 만한 존재가 아니다. 너는 싸우러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그 양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 입에서 구해내고, 이 사자와 곰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려고 하면 수염을 잡고 쳐서 자기가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어디로 끌고 가는가 하면 이 골리앗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똑같이 보호하시고 건져내실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담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듯이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원래 대범한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강심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다윗은 그가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강력하신 보호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이 자리에,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전쟁터에서 자란 용맹한 사람입니다. 키도 3m에 가까운, 정말 다윗과는 외적으로 볼 때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다윗은 이러한 외적인 조건을 비교하여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더 이상 이 골리앗 앞에서 소년으로 서 있지 않습니다. 골리앗보다도 더 용맹한 하나님의 군사된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영광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고, 이 드림 안에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 인정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맡긴다는 고백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어떤 실력이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또 누구보다도 뛰어나야 하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지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내 안에 채워야 내가 가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동기 선교사님 중에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찍은 자기 책상 위에 있는 사진 안에 있는 글귀를 하나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귀를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은 가치 있는 것들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것을 가치 있게 만드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안에는 정말 견고하고 귀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인생만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나의 욕심과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과 의와 진리와 생명을 쫓아 사는 것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이 이루어야 할 유일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다 자기가 알아서 하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마음은 부끄러운 생각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죄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답은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6장 1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부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했을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복종하는 것이고 그 들은 말대로 잘 행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한다면 좀 쉬운 걸로 항복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항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해봤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까지 밀리고 밀렸을 때에 이제 그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을 때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항복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모든 주도권이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죠. 전쟁에서 진 패잔병이 상대 군인에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건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저 처분만 바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의미로 이 항복의 내용을 가지고 서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항복하면 그 자리는 수치와 모멸의 자리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자리에 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더욱 분명하게 그리고 더욱 크게 일하신다는 사실들을 저희가 알고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될 때까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자리까지 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들이 섞여야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에 우리가 정당한 반응으로 순종해 나가면 이룰 수 없는 일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 것들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갈렙, 모세, 여호수아, 사도 바울, 베드로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음에 대하여 시키신 일들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은 자신의 생애에 대하여서 늘 감사하는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에서 제외되었는가? 어떤 어려운 시험에서 면제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늘 승승장구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고난과 시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마치 척박한 험한 광야를 거치지 않고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수없이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붙들고 보았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것들을 자신의 삶 속에서 충분히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함께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며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고 어떤 고백을 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지지 않도록, 죄 아래 있지 않도록, 죄의 권세에 눌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혹한 시련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가게 하시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워주시는 자리에 우리가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신 것처럼 보내셨지만 모세 홀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모세가 가는 모든 발자국마다 그 자리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그 모세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강한 손과 편파를 다 더하여 주셨습니다. 사도와 우리 보냄받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복음이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활개치는 어두움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와 우리 주의 명령을 붙들고 그 어두움의 땅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지는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가 있게 하셨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는 성도들을 채우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복된 영광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십니다. 처음에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하고 영광된 자리라고 했습니다. 이 성막을 제작하는 일에 부름받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생애 가운데 찾아오셔서 택하신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더해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에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그 어떠한 정황과 처지 속에 선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또 그 하나님이 이루실 소망의 영광들을 바라보면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고 우리가 세움받은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그 권리를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없는 영광된 권리를 바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께서 나오라 하시는 이 자리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들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이 택하여 부르심은 우리를 실패치 않게 하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이자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에 우리는 영광의 찬송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광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지오니 우리 하나님 기쁘신 뜻 안에서 받아주시고 또 우리 안에서 이루실 것들을 확인하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복과 승리와 영광들을 마음껏 누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녀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주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강력하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날에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